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러 증오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알죠. 사실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스데반이 적어도 집사였다는 건 알죠. 스데반 집사. 일곱 집사가 있었는데 초대교회 때 그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다 하는 것을 압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은 사실은 가장 일찍 순교를 당했어요. 잠시 나타났어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그랬다가 사라졌는데 지금 2000년 교회사가 이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교회사에서 아주 잘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은 짧고 예수는 길다는 말 있죠. 근데 이 스데반의 경우는 인생은 짧고 믿음은 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짧은 인생을 믿음으로 길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에 대한 성경에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충만한 사람이었다. 가득 채워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살펴봐야겠는데 뭐 쓰레기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으로 채워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6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했죠. 이 사람은 그 표적이라는 게 뭐 기적이에요.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굉장히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기적들을 행했다고 하는데 그 어떤 구체적으로 기적이었는지는 이렇게 성경에 적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능력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6장 5절에 보면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하고 쭉 나오죠. 일곱 집사의 명단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잠깐 제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고 보는 건데 이 구절이요. 본문하고 뭐 정확하게 매치는 안 됩니다만은 여기 일곱 집사가 나오는데 그 일곱 집사 중에서 여러분 빌립이라는 집사를 아시죠? 그런데 빌립 위에 사람들에 대해서 아세요?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몰라요. 성경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거의 뭐 여러분 찾으시면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왜 빌립 위에 이 스데반에만 기록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잔뜩 나오고 다른 집사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숨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집사들은 빌립을 제외하고는, 빌립은 훌륭한 전도사였죠. 빌립을 제외하고는 다른 뭐 사도들 못지않게 사실상 활동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는 아마 순교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 지도자들이 초대교회 때 순교를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이 본문 자체에 관심이 어디 있냐면은 지금 기독교 교회가 그 유대교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또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박해를 받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박해를 받다가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예루살렘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여러 나라 각처로 퍼지게 됐는가 하는 그 전환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리는 데 주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의 초점이 잡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왜 같은 일을 했는데 숨기시는가? 인간적으로 생각 좀 섭섭할 수 있어요. 같이 뭐 희생하고 다 그랬는데 나는 뭐 그냥 영단에 이름만 잠깐 들어가고 아무런 그게 없습니까? 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섭섭하다 할지라도 그 사실 섭섭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묵묵히 주를 섬기는 자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들의 선행을 알고 나중에 상을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사실상 뭐 누가 보든지 말든지 알아주든지 않든지 간에 묵묵히 주님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좋은 신앙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믿음생활이죠. 스데반도 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해서 드러낸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알리셨으니까 성경에 적으셨으니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되는 것이지 이 집사들 다 겸비한 사람들이었죠. 지금도 그런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을 걸로 알아요. 우리들도 사실 하나님이 숨기시는 자들이 돼서 조용히 묵묵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엄청나게 훌륭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진짜 우리에게 손해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경에서 담대하라는 말이 많은데 담대하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서 섭섭한 적이 많아요. 뭐 누구는 뭐 하는데 그렇게 잘 되고 뭐 하고 하는데 이건 뭔가 또 자꾸 비교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비하게 작은 자의 자세로서 살면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억은 한정했잖아요. 뭐 다 지나가고 다 잊어버리죠. 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에 섬긴 것도 기억하시고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지 아니하신 분이라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우리 본문에서 나온 7장에서 나오는 그 내용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회 앞에서 증언을 하지 않아요? 그런 놀라운 것은 스데반이 공회에서 증언할 때 공회라는 것은 이를테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그 공회, 공의회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산헤드린이라는 말도 표현하고요. 근데 그 곳에서 증언을 할 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래요. 그런 굉장히 드문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탁월했던 스데반인데 열두 사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집사로 뽑힌 자였어요. 그래서 은사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사도 못지 않았거든요. 스데반은 초대교회가 그 유대교와 그 관리 지도자들로부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을 때 복음을 증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 그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박해가 더 가열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저히 크리스천들이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퍼져 나갔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확산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의 선교의 직접 원인이 된 스데반이 가진 그 중요한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충만한 자로 채우셨어요.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은혜가 지금도 나타날 수 있겠는가? 지금도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담대하게 그럴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확 나와야 그래야 이게 진짜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럼 같은 능력의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권능을 베푸시고 믿음을 충만케 하신 그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을 못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실 수 있죠.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능력을 받지 않으면 정말 이 고약한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바르게 정직하게 또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교회들 보면은 굉장히 비겁하다고 말하면 좀 무리한 말이 될 실례가 되겠지만은 복음에 투철하지가 않아요. 복음주의 교회라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복음을 있는 대로 가르치지 않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물론 100% 완전하게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방향은 확실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의 포지션은 굳건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자꾸만 타협해요.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와, 그렇게 하면 교회에 무리가 일어난다. 뭐 교인들 속속에서 다 떠난다. 뭐 이러면 뭐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뭐 교회 수입이 준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자꾸만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래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타협을 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복음대로 나서서 전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배고파도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복음 때문에 배고픈 사람도 많았고 자기에게 손해오는 일 많이 당하고도 감옥에도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다는 그런 메시지가 요즘 참 드물어요. 근데 성경은 항상 그걸 얘기한다고요. 초대교회가 증언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하면 사실 싫어해. 본능적으로 싫어하게 돼 있어요. 왜요? 그것이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을 쓰시고 우리에게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싫어하는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아주 싫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으면 됐지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느냐고. 그건 우리에게 메시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 싫어요. 그래서 떼먹잖아요.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취하셨습니다.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고맙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얘기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르기를 원하거든 진정으로 나를 따를 마음이 있으면 십자가를 주고 너의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라 그랬어요. 왜 그걸 빼먹느냐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반쪽만 알고 다른 반쪽은 보류합니다. 왜요? 그게 사람께 어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지 네가 네 십자가를 질 수 없어. 내가 그것을 지라고 했지만 그러나 누구의 능력으로 나를 신뢰하고 내가 먼저 가서 내가 개척자로 갔으니까 내 뒤를 따라 내가 깃발 들고 가지 않느냐. 믿음의 창시자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개척자로서 우리 앞을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따라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따라가기가 싫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으면 좋겠죠.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대속의 주를 믿고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받아서 그래서 결국은 주의 가신 길을 따라가라. 그것이 승리의 길이다.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죽으면 살리라고 하신 거거든요. 이게 역설이에요. 이 역설이 우리 인간 논리에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요긴한 인물들이 우리가 다 되고 싶겠죠. 다 주를 섬기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뽑으시냐 그러면은 평범한 사람들을 뽑으세요. 대체로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스데반 누군지 우리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스데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을 택하셔서 은혜로 채우세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탁월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전혀 변화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의 위대성이 드러나요. 하나님 지금도 보통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냥 예수 믿어라 그러면 천국 들어간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런 소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콜링이 있어요. 불러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고 불러서 되기를 원하시는 모습의 사람의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뭐 사명이라고 해서 무슨 선교사가 되거나 뭐 목사가 되거나 무슨 기독교 활동에 특별히 부름을 받는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데반처럼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식탁 봉사를 하는 배식 당분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위해서 스데반에게 주신 소명이었어요. 식사 당분이에요.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루살렘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때 로마의 착취를 당했죠. 자체했던 수입도 없죠. 굉장히 학대를 받던 시대였거든요. 그때 가난하니까 교인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십시 일반 예? 자기들 다 가난했지만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 불러다가 그 식사 대접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모이면은 그 애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찬이라고 그러는데 아, 식사를 했어요. 예.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나누어 먹었다고요. 다. 예, 거기 한데 이제 당분 식사 밥 푸고 뭐 그릇 닦고 뭐 젓갈 놓고 뭐 이런 거 한 거죠. 그 사람 자리에 앉히고 굉장히 뭐 이때면 천한 일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데반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일 하면 아 그럼 누가 못해 뭐 다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거 하는데 무슨 뭐 능력 필요하겠습니까? 믿음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뭐 특별한 성품이 좋은 성품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합니다. 예, 필요해요. 작고 천한 일 하려면은 비범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깊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빛나는 성품이 있어야 돼요. 때가 됐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큰 능력을 더 주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목숨까지 빼앗기는 순교자의 영광을 안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위해서 살기를 원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채워주신 분이니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체험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겠죠. 의지해야 되겠죠.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작은 일에 충성하라. 아, 큰 일에 충성하라고 해야 그게 말이 되지 않겠어요? 그 작은 일, 그 충성, 그건 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통찰이 있으신 분이었죠.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 누가 보든지 말든지 혼자서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사람이 안 볼 때는 나쁜 짓 많이 하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려면 큰 믿음과 큰 능력이 필요해요. 다 자기 일에 충성합니다. 남을 위해 혼자 봉사하는 것은 보통 수준 이상의 탁월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좋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개 이제 교회에서 하는 거 보면 뭐 좀 그렇잖아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돈도 좀 있고 학력도 좋고 뭐 좀 알아주는 그런 사람들을 우대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큰 일을 맡기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높은 직분도 주고 그러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어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눈여겨보셔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때가 되면 스데반처럼 식사 당분 시키다가 나중에 참 사도 못지않은 위대한 성도로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인정을 받게 해서 성경에까지 기록되게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와 같은 능력을 받겠어요? 날마다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 비우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충만하게 되려면은 안에 있는 나쁜 건 벗어내고 새 것으로 넣어야 돼요. 비워야 됩니다. 그런데 안 비우고 같이 넣으려고 그러면 은혜의 분량이 줄어들겠죠. 뭘 비워야 되느냐?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육적인 것, 세속적인 것, 비복음적인 것들을 날마다 거두내는 그런 영적인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영적인 과정의 절차가 뭐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큰 일을 맡기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슬쩍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세하시고 치밀하시고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영적 과정에 걸리는 과정을 지나가게 하세요. 비워지지 않은 그릇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항상 무엇으로 자기 속을 채웁니다. 빈통으로 사는 사람들 없어요. 예수를 주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재원과 세상의 것들로 자기를 채웁니다. 그런데 신자가 된 이후에도 세속적인 충만을 다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오히려 더 세상적인 걸 채우거나 거기에 막 그냥 섞어서 영적인 것하고 이렇게 다 섞어서 이렇게 채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속된 것들이 많죠. 무가치한 것들 많아요. 그거 포기하고 버리는 훈련 과정을 거치는 것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한때 모세는 바로궁에 있는 왕자였죠. 애굽의 것들로 가득하게 채워진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학문과 애굽의 보화와 애굽의 지위와 로열 신분이 그를 애굽의 충만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애굽인이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막 때리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히브리인을 알았으니까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모래에다 묻었어요. 그것을 히브리인들이 강제노동하면서 그걸 봤어요. 다음날 또 이제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것을 모세가 봤어요. 보고 하고 너희들이 같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싸우느냐. 그러니까 그 싸우는 사람들이 내가 애굽인을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까지 죽이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해요. 아 그때 모세가 아이고 탈로가 났구나 생각하고 도망하지 않아요. 미디안 광야로 피신합니다. 거기서 얼마나 있었을까요? 40년 동안 그 긴 세월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시린의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경우에서 우리가 교훈을 배운다면 40년 동안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 시간은 얼마든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애굽에 속한 것들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두셨는데 우리가 그 교훈을 배우면 우리도 짧은 기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길지 않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유용한 자녀들이 되고 영적으로 훨씬 더 건강하게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목적을 알고 거기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간에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스데반의 얼굴이 뭘까? 천사의 얼굴과 같다. 천사의 얼굴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모습이 용모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희기가 백색 광채를 냈다고 그러거든요. 물론 가시적인 현상이죠. 근데 늘 그랬을까요? 늘 그러지 않았죠. 특별한 이벤트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거기는 그런 가시적인 초자연적 현상 그 순간만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뜻이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천사의 얼굴은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와 성품의 그 광채로 빛나는 것이겠죠. 스데반이 논쟁을 할 때 그를 당할 자가 없었어요. 공회에는 학식이 있는 사람들, 학자들, 뭐 정치가들, 뭐 종교 대표자들 이런 유순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러면 구원의 역사에 정통하고 있었고 스데반이 또 복음의 진리로 가득 채워진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적을 많이 행하였고 예루살렘 공회에 잡혀왔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대제사장이 그를 신문할 때 대제사장 앞에서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총망라하면서 훑어나갔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오리라고 한 그 예언자 예언의 성취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천사의 얼굴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나의 대속주다. 나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았다. 그래서 그거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사후에 갈 것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파노라마를 다 꿰고 있었다 이거죠. 거기에 흠취해서 거기에 빠져서 자기의 피와 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그런 대제사장을 위하여 있는 그런 산헤드린에 가서 신문을 받고 질문을 받고 도전을 받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진술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구원의 섭리와 대열을 머리에 담고 살았어요. 우리 그런 거 우리가 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천사의 얼굴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데 예수님이 지금 현재 어떻게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에 2000년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보좌에 좌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었어요. 이것을 확고하게 믿는 것과 그냥 어슴풀에 믿는 것과는 천양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그것이 무슨 뜻이라는 걸 안다면 사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야죠. 스데반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의 영광을 반영하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은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아, 그 사람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스데반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식사도 한 분이었습니다.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한 말이 있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이거 너무 엄청난 증언이잖아요. 천사의 얼굴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자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서 계셨다고 하는데 이게 좀 특이한 표현이거든요. 무슨 의미겠어요? 보통 왜 신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모습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으로 보여요. 우편 보좌에 좌정해 계신이라 그럽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왜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어떻게 했냐면 매일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리다가 좀 앉았다가 또 일어서서 하고 그러지 않고 서서 끝까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자가 필요 없겠죠. 그 여러분 성소 그 사진 보세요. 그 의자에 있나? 의자 없어요. 앉는 곳이 아니에요. 서서 다 했어요. 그것도 매일 해요. 끝나지 않으니까. 한 번으로 완결될 수 없었거든요. 예수님은 한 번에 그 제사를 완성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십자가 한 번 못 받기셨지 뭐 두 번 받기셨어요? 한 번으로 끝내시고 하나님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단번에 끝났다는 것이고 이제는 우주의 통치자로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고 해서 인자로 인자.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문자적으로 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죠. 인간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인자가 우는 걸 모든 인류를 대표하잖아요. 모든 사람을 대표하잖아요. 인자가. 근데 인자가 원래는 사실 아담이죠.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람. 인류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일을 맡기셨죠. 그러니까 세상 통치권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굉장한 존재가 된 겁니다. 인간이 사람이 인자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냐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아담에게 그 동물이고 식물을 다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대행자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지으신 창조기를 다스리겠어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됐으면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좌초가 되어버렸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아담이 상실한 원래 인류에게 주어졌던 그 통치권이 회복됐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에덴의 회복이에요.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또 거기서 쫓겨났지만은 이제는 그 에덴이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만배천배로 더 좋아진 에덴으로 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것을 보았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근데 보았다 그랬어요. 속죄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가 서 계셨다. 뭐가 다른가? 그것은 첫째 심판주로서 액션을 취하기 시작하셨다는 뜻이에요. 서 계신 것은. 세상에 계실 때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희생제물이 되시는 일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승천한 후에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물론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셨고 통치자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을 보고 세상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을 감지했어요.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곧 죽지 않습니까? 죽이는 그 일을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밀어내고 악한 일을 향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국가적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고 그 다음에 AD 70년에 역사적으로 로마가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어요.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은 어떤 의미겠냐면 스데반이 옳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보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할 때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세상 모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다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옳은 것을 믿었다는 것을, 참 하나님 믿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때가 됩니다. 그것이 재림이 중요한 뜻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분은 예수님이 이 서 계신 것을 이렇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소개하겠는데요.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은 뭐냐면 스데반의 증언을 예수님이 들으시면서 지금 그를 계속 응원하고 계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 같은 데 가면은 앉아있다가 사람이 확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막 응원하고 손뼉 치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스데반이 복음에서 예수님에서 사내들인 그 공회에서 증언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구원의 긴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열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듣지 않고 선지자를 박해한 사실을 지적을 하고 마침내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를 살해했다는 것을 증언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앉아 계실 수 없었던 거예요. 옳다, 내 말이 옳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왔었고 그 일을 마치고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노라. 구속에 완성된 상태에서 내가 재림을 기다리고 이때는 가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 말이 옳다. 그렇게 증언했을 때 사실상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까? 그 시점에서 공회원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를 갈았다고 그랬죠. 이를 갈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어요. 그게 무슨 세력이겠어요? 악의 세력이에요. 그것이 사탄의 세력이고 그것이 악기의 영감이에요. 복음을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죽이고 배척하는 그 뒤에는 그 같은 무서운 어둠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스데반이 본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어요. 예수님이 스데반의 증언을 들으시고 계속 응원하고 계셨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악기에 쓰여서 그야말로 이를 갈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공회원 앞에서 예수님이 그를 처음부터 다 들으시고 보시고 응원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서 계시면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빛나게 하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님의 응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얼마나 필요한 일입니까? 우리는 사람의 응원을 받기를 좋아하죠. 예수님이 응원받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겠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때 가만히 앉아 계실 수가 없어요. 하늘 보좌에서마저 일어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늘 보좌에 그냥 앉아 계실 수 없는 분이에요. 모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면은 주님은 우리가 옳다는 것을 변해주시고 우리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삶이 끝날 때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광의 문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원들은 살기가 등등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일감에서 달아댔어요. 얼마나 복음을 모르면 얼마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했으면 이를 달고 그 십자가를 증언하는 자기 같은 동족의 민족을 갖다가 잡아 찢어 죽이려고 했겠느냐고요. 공회원들이 자기의 위신과 자기의 품위와 자기의 직위나 이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그야말로 악인들이 되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은 이제 곧 예수의 증인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스데반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곧 피를 흘리겠지만은 스데반은 곧 산자의 땅으로 옮겨질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주님의 땅으로 옮겨져서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할까요? 주님과 함께 약한 세상을 심판하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의인에게는 주님의 왕권을 나누게 될 날이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장한 일이고 얼마나 보람있는 일이겠습니까? 스데반은 짧은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그리스도에 서 계신 환상을 본 자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스데반처럼 복음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살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좌에서 일어나서 서 계신 신령한 환상을 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